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시편 62편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 놓으셔서 같이 그 구절을 일부 다룰 것이니까요.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음 주부터 4주간 암송구절이 시편 62편 8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를 다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출처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대의 악장 그러니까 뮤직 디렉터였던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제 회중이 따르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작시하고 여두둔이 작곡한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지어졌는가, 어떤 정황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큰 고난 가운데 있었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참담한 상황 가운데 지은 시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들 편에 그 전에 자기와 함께 일하던 신하들이 붙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왕위는 빼앗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참담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언어에서 그 다른 언어로 이제 외국어를 번역할 때 그 어감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번역하는 것은 항상 어떤 손실이 따릅니다. 우리는 검은, 검다 그러면 black 이렇게 그냥 해석이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 거무튀튀한 어떻게 번역해요? 거무튀튀한.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거무튀튀한 그걸 갖다가 blackish 그렇게 했어요. 그게 손실이 생겼을까요? 아, 그 당연히 생깁니다. 이 거무튀튀한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느저분해 보일 정도로 탁하고 거무스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블랙이쉬 그 해가지고 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손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 살려내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발생하는데 우리말 성경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손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감정을 오늘 1절에 있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 이게 못 잡아내요. 원문을 보면은 아주 간결합니다. 명사밖에 안 등장해요. 제가 히브리 원문을 보면서 아 지금 다윗이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닐까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오직 하나님 향해 잠잠히 내 영혼. 잠잠히도 명사로 되어 있어요. Silence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 형제 자매 막 싸우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와가지고 울먹이면서 그때는 동사를 잘 안 써요. 엄마 형이 머리를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 중간중간 울먹이면서 다윗이 지금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향해 잠잠히 내 영혼.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소리는 다 잠재우고 내 영혼 주님을 향합니다. 어떤 것도 이 참담한 상황에서 나를 건질 수가 없는데 해답은 오로지 나의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옵니다라는 그 심정을 담아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다음 구절도 아주 간결합니다. 나의 구원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기울어진 담벼락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흔들리는 울타리가 몇 번 밀면은 이렇게 넘어지겠죠. 고대 사회에서 담과 울타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4년 동안 많은 건물이 들었으면서 파킹 장소 찾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제가 살고 있는 주택 단지 안으로 들어와서 막 주차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주민회의를 열어서 파리 코퍼레이션에서 이제 입구에 게이트를 설치하자. 돈이 많이 들죠. 각 가정에 지급된 리모컨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액중에서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고생했죠. 게이트, 과거에는 담과 울타리가 그 역할을 했어요. 외부에서 위험,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확보해 주는 그것이 지금 무너지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그 다윗이 곧 허물어지기 직전에 담과 울타리 같이 참담한 위치에 처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몰아내기 위해서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신하들이 세력을 형성한 거죠. 다 쓰러져가는 다윗을 조금만 밀어붙이면 몰락할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이제 다윗은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칭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들이기만 꾀하고 그 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왕이 있는 다윗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몰락시키는 것, 온갖 계략을 짜고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도 동원하겠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저주하면서도 면전에서는 그 축복의 말을 하는 정치적인, 이런 게 무섭죠. 나를 해칠 칼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내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웃음 짓는 그 얼굴만 보고 판단하고 그 판단을 내렸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이게 인생이죠. 5, 6절은 참 재밌게도 1, 2절의 반복입니다. 단어 하나만 틀리고 반복이에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했는데 여기 5절에 보면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단어 하나만 바뀌고 9절 전체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 단어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여행할 때 아마 히브리 글자는 읽을 수 없겠지만 이 단어는 제법 들을 것 같습니다. 디크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망이라는 거죠. Hope. 디크바. 나의 소망 그러면은 디크바. T 그렇게 합니다. 뒤에다가 E를 붙이면 나의 그렇게 돼요. 디크바. T. 나의 소망. 근데 이 소망이란 이 단어가 우리가 아는 그냥 hope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의미는 붙어있는 끈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마스크를 이제 그 쓰고 있다가 한국에서 온 그 마스크를 끈을 부착해가지고 항상 메고 다니는, 편하더라고요. 이 끈이 달려있죠. 그 코드를 이끄바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요, 끈이 끊겼다는 의미예요. 우리 속담에 보면은 끈 떨어진 두레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깊은 우물에 두레박에 이제 끈을 연결해서 물을 길어 올리는데 중간에 끈이 끊어져요. 두레박이 첨벙하고 우물 속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절망적이죠. 끈 떨어진 두레박. 오래 전에 나온 그 톰 행스가 나오는 그 영화가 있는데 터미널이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그 동유럽의 어떤 가상 국가인 크로코지아라는 데서 온 평범한 남자, 그게 빅터 나보스키라고 하는 그 남자, 그 톰 행스가 그것을 이제 연기를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해요. 그래서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가서 이제 스탬프만 찍으면 통과가 되는데 그때 뉴스가 나옵니다. 여기 그 크로코지아라는 나라는 없어요. 그 영화상의 가상적인 그런 나라란 말이야.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가 없어집니다. 유럽 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민국 직원이 이 사람을 JFK 그 국제공항에 입국시키지 아니하고 공항에만 지내게 합니다.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나라 없는 국가 시민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니까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이제 그 친구는 그 터미널 내에서만 지내는 그런 에피소드예요. 나라가 없어진다? 돈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한 빅터 나보스키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소망은 주님이시다. 나는 강력한 끈에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7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끈이 떨어진 두레박처럼 끈이 떨어진 연처럼 어떤 소망도 없어 보였지만은 다윗은 지금 고백합니다. 아니다. 나의 끈은 반석임의 요새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 본문에 제가 읽었던 바로 이 구절 여러분들에게 외워주시기를 암송해 주시기를 권면하고 싶은 그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2022년 이 한 해를 이 구절을 저는 여러분께서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참담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제 왕권을 회복한 가운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에 시시로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 주십시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어떤 절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시간에도 이 말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어떤 시간대에도 그분을 신뢰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생각해라. 그와 동시에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께서 사람을 의식하면 그 기도가 성공하지 못해요. 간절한 사람은 그 마음을 지배하는, 마음을 크게 사로잡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토할 줄을 압니다. 여기 토하라 이 말은 물을 붓듯이 피를 흘려 적시듯이 구약의 쓰임이 이 단어는 물을 부을 때, 피를 흘릴 때 나오는 동사예요. 내 안에 가득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마음 있는 것을 정직하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는 참 깊고 또 기도의 세계는 이것이 기도다라고 정의를 내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깊기도 해요. 넓고 깊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한 아스펙트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것을, 가장 큰 것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것. 많은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녀일 거예요. 가장 크게 사로잡고 있어. 자녀에 대한 마음이 이만큼인데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강력하게 간절하게 나올까요? 안 그렇습니다. 자녀된 그 마음이 내 심령 전체의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기적으로 그것밖에 기도 못해. 아니요. 그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처음 제자 훈련하고 기도에 접했을 때 외웠던 그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 7절인데 우리 그쪽으로 한번 잠시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 그때는 개역 개정 성경을 제가 썼던 게 아니라 개역 성경을 썼기 때문에 여기 한 글자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래서 아니 사람 습관과 버릇이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이 구절만 오면 항상 오직으로 이렇게 나와요. 애를 많이 썼는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요. 불안과 염려가 생기는 모든 상황을 기도와 간구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염려를 선택하는 대신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답답함 그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 일에도 기도하는 것이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길 때 그 상황을 주님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선택하는 대신 걱정을 선택하는 대신 마음의 의지를 펴지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염려는 선택입니다. 내가 걱정하기로 거기에 머물기로 선택한 거예요. 원치 않지만 선택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에 두려움에 머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지러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어지러운데 이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도 계속 생각만 하고 기도를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죠. 내 영혼에 손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는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유익한 만남도 있지만 지우고 싶을 만큼 후회스러운 만남도 있습니다. 뒤통수 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친절하게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런 사람들 미리 알았다면 은밀하게 내 사적인 어떤 일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렇게 다 나누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었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잘못된 만남들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루어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손을 대주시지만 좀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후회할 일들을 줄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후회나 원망 대신에 저는 함께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어떤 시간대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직면에서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추가로 권면 드릴 것은 특별히 2022년 1월 2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위험의 경고나 삶의 징후가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서 지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어떤 징조, 징후, 아직 위험한데? 근데 그 징후를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곳을 비추는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셔서 그 어떤 다가오는 뭔가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위험을 알려주시는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 안에서 내가 평강할 때 많은 어둠과 혼란이 사라져요. 그리고 판단이 단순하고 쉬워집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빨라집니다. 혼란이 사라집니다. 선택이 쉬워져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까 암송했던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잠시 보아주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줍니다. 출애굽했어요. 아직 사막을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건명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 살게 될 땅은 너희가 이때까지 조상 대대로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과는 다른 자연 지형의 땅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아주 다르다. 애굽과는 아주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어디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애굽의 자연 지형과는 아주 다르다. 애굽에서는 네가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는 파종한 뒤에 씨를 심고 난 뒤에 비가 오지 않아도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었다. 왜?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이 지나가면서 범람하면서 델타 지역이 형성되죠. 비옥한 땅이 형성돼요. 뿐만 아니라 평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수지에 물을 저장해놓고 수차를 발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을 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애굽 땅이에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11절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좋아 보이잖아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쫙쫙쫙 비가 뿌려서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일회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와서 적시고 난 다음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산과 계곡이 많아서 애굽과는 달리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헤브론 같은 경우에 해발 930m예요. 바다 그 씨레벨 그 바다 표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 높이가 930m에 세워진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예루살렘은요, 754m.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베들레헴은요, 777m 산이에요.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뭐라고요? 아, 그러면 이런 형편없는 지형 조건으로 인도하는 것, 이런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풍요의 땅이 될 수 있는가? 거부 감정이 생길 수가 있죠. 너무도 안 좋은데? 12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비가 내려서 없어져요. 그러면 물을 저장하는 것보다 합당하게 그때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싱크가 이루어지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께서 주시면 되잖아요. 내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형적으로는 산과 계곡에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애굽에 비해서 불리한 땅이지만 그러나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특이한 축복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땅을 있게 하고 곡식을 생산하고 모든 자연계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내가 비를 합당하게 그곳에 맞게 뿌려주겠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추구하라. 창조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머문다면 성공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는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어디 놀러 갈 때 부모의 눈이 어디 있어요? 좀 아빠들은 좀 철이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 할 때도 엄마들 보면은요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커피를 마시다가도 이렇게 눈이 확 아이들 저 정도 같으면 해변에서 얼마나 멀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되게 조금 멀어지면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엄마 아빠들이 실수해가지고 미아가 생기기도 하고 아동 보호소에서 찾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눈길 어떤 순간에도 내가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추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신뢰하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면 상당히 그 얼굴이 해맑아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자, 2020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전에 일어났던 한 2, 3년간의 어떤 상황보다 더 좋아질까? 한번 잠시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좋아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스스로는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난처 역할을 못해요. 해결책을 나에게서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와 함께. 그런데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는 내 마음에 다가오지만 희한하게 현장에 들어가면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외우세요. 암송하면서 고백하십시오. 말씀 암송의 유익은 엄청납니다. 영적 훈련 가운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이 말씀 암송입니다. 외운 말씀이 자꾸 까먹는다고 투덜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주님의 전략적인 어떤 장치 가운데 우리 뇌에서 잊어지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면 잊어버리는 것이요. 외웠는데 잊어버려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잊은 것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한번 들었을 때 외웠을 때 확 내게 장기 기억군에 기억이 되면은요 그 주님을 자주 찾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주 찾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구절을 수백 번 반복하고 내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요. 이게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뇌세포를 활성시켜서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암송함으로써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상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환경을 보는 시점이, 시각이, 관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조금 조금이 그 인크리먼트가 일어나가지고 언젠가는 내 전체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다뤘던 말씀 두 군데를 기억하십시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지시로다. 말씀드렸습니다. 양의 속성을 가진 우리 스스로는 피난처를 마련할 수 없다. 주님이 피난처이시다. 주님이 능력이며 주님이 해답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머물도록 내가 허용하고 허용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저희 집에 발코니에 있는 금이 줄 친 것과 똑같아요. 일주일에 서너 번 그것을 걷어냅니다. 거미들이 엄청 성실합니다. 항상 그곳에 보면 거미줄을 치고 있어요. 제가 걷어냅니다. 염려가 그와 같습니다. 염려는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염려가 머물도록 허용하지 말고 그 순간에 염려하는 대신에 염려에게 내어주는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을 기도로 대처하십시오. 작은 아주 짧은 차원의 그런 기도를 염려가 올 때마다 30분 기도해야지 아니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무언가가 그것이 누군가가 미웠어 지금 다가올 무언가에 대한 걱정이 생겼어 아니면 자녀에 대해서 부모 때문에 누구 한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어지럽거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해서 계속 뭔가가 이렇게 있을 때 30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기적인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나 나아가서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그것은 지속하시되 염려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뭔가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기도는 10초, 30초 정도의 기도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또 찾아올 것입니다. 거미가 그 장소에 또 거미 줄을 치듯이요. 그때 또 5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한 시간 뒤에 염려가 사라졌을까요? 또 옵니다. 그것이 운전하고 있을 때, 화장실에 있을 때, 샤워할 때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뭔가가 또 찾아올 거예요. 그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메커니즘을 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속상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속상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을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강도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이때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마음을 토하면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들으면서 천천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속상하고 내 마음 가운데 참담함이 느껴질 때는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체를 쏟아놓듯이요. 이 하나님께서 2022년 이 한 해 동안 만나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저 시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한 해 동안에 우수한 만남과 우수한 문제와 우수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염려와 두려움에 속상함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 백성들 가운데 가셔서 기도할 수 있는 순간에 다른 것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